VOA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6일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빈니차 공항이 완전하게 파괴됐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상에서 자신이 방금 빈니차 지역에 있는 공항에 대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보고받았다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러시아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은 이 지역에 8개의 미사일이 발사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잔혹한 미사일 공격으로 이곳에 있는 공항이 완전하게 파괴됐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빈니차는 우크라이나 서부의 중심 도시로 이 도시와 가장 가까운 국경은 몰도바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러시아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의 부모 세대와 조부모 세대가 만들어온 기반시설과 삶을 파괴하고 있다고 러시아의 공격을 비난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민간인의 대피로를 확보를 위한 휴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은 지난 3일 2차 회담에서 마리우폴 등지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임시 통로를 만들고 이들이 피하는 동안에 휴전하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지난 5일과 6일 모두 이것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민간인들을 위해 통로를 개방하기로 약속했던 시간에도 러시아군의 포격이 계속돼서 대피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밝힌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먼저 휴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타스통신은 7일 보도에서 마리우폴 지역에서 성인 12명과 어린이 5명 등 총 17명이 이날 인도주의 대피로를 통해서 이 지역을 빠져나갔다고 전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에 폴란드 전투기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6일 미 CBS 방송에 출연해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파견하길 원한다면 미국은 이를 지지할 것인지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폴란드 측과 현재 만약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지원할 경우 그 공백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폴란드 측이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보낼 경우 이를 메울 수 있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미국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이라고 블링컨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역시 블링컨 장관의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 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ABC 방송에 출연해 그동안 미국은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나토 동맹과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며 미국은 폴란드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7일 양국 대표단의 3차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이날 보도에서 양국의 3차 회담이 벨라루스에서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이날 회담에서 양측은 정치적 해결 방안과 인도주의 구호 문제 그리고 군사 분쟁 해결 방안 등 세 가지의 안건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양국의 첫 회담은 지난달 28일 열렸고 첫 회담에서는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됐습니다. 2차 회담은 지난 3일에 열렸고 이 회담에서 양측은 민간인들의 대피로 확보와 이를 위한 일시적 휴전 등에 대해서 합의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대표단의 일원인 데이비드 아라카미 대통령 정당 대표는 지난 5일 미국 폭스뉴스에서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모델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아라카미 대표는 현재 나토 회원국들이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는 것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라카미 대표는 이어 나토 비가입 모델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이는 나토를 통하지 않고 미국이나 중국, 영국 아니면 독일이나 프랑스 등으로부터 직접적인 안전 보장을 받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유럽 동맹국들과 함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6일 미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고 동시에 전 세계 안정적인 원유 공급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유럽 파트너들과 매우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유럽을 순방 중인 블링컨 장관은 자신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백악관은 주요 의회 위원회와 협력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미국의 독자적인 수입 금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 오태성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27일에 이어 5일에도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미국은 북한의 이번 발사를 규탄하며 북한이 추가적으로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에서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에서 1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27일에 이어 5일에도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찰위성을 명분으로 한 사실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5일 행해진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의 정찰위성 개발 계획에 따라 또다시 이루어진 중요 시험이었다며 이를 통해 위성자료 송수신, 조종, 지시체계 등 여러 지상 위성 관제체계들의 믿음성을 확증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정찰 카메라 시험을 했다고 밝힌 데 이어 6일 만에 또 다른 정찰위성 장비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북한은 두 차례 시험 사실을 연이어 공개하면서 해당 장비를 싣고 발사된 미사일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지난달 27일 발사 당시엔 미사일 발사체 사진 대신 저궤도에서 찍은 지구 사진만 공개했고 이번 6일 보도에선 전날 시험이 진행된 사실과 목적만 짤막하게 보도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두 차례 모두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이 발사됐고 지난달 27일엔 비행거리 300km, 고도 620km, 그리고 5일엔 비행거리 270km, 고도 560km로 모두 준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했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지난해 1월 8차 노동당 대회 때 밝힌 군 정찰위성 개발 계획에 따라 정찰위성 발사를 목표로 필요한 기술 테스트들을 진행 중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센터장은 또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의 정찰위성 발사에 추가 제재 등 강경하게 나올 경우 모라토리엄 파기를 시사한 데 따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징올림픽 끝나자마자 한국에서 선거운동이 진행 중인 기간에도 6일 간격으로 정찰위성 개발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비춰볼 때 오는 4월 15일 김일성의 110회 생일 전까지 정찰위성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를 간다고 하면은 ICBM 시험 발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인공위성 발사용 우주로켓과 ICBM은 기본 원리가 같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실제로 정찰위성 발사에 나설 경우 미국 등 국제사회는 ICBM 시험 발사 재개로 간주하고 대북 추가 제재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러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유엔 차원의 추가 대북 제재 우방인 러시아가 반대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도 북한이 올 들어 9번째 미사일 도발을 연이어 감행했고 모라토리엄 파기도 경고했지만 미국이 이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자 대미 압박 강도를 높이는 양상이라며 전략 도발로 가는 마이웨이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7일 북한의 국산 위성이 최고 지도부가 결심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우주 대공을 향해 날아오르게 될 것이라며 정찰위성 발사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하는 칼럼을 내보냈습니다. 조선신보는 북한이 첩보위성을 수없이 발사해 세계 곳곳을 샅샅이 감시하고 있는 미국과 교전 상태에 있다며 위성 개발이 자위력 강화의 일환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 목적의 시험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자료나 설명이 없다는 점에서 ICBM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보통 정찰위성에 들어가는 과학장비라든지 전자장비들은 지상에서 시험이 다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발사체에 탑재해서 우주 공간으로 쏘아올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북한 같은 경우는 정찰 위성에 들어가는 하나의 장비를 개발하기 위해서 발사체를 쏴서 우주 공간에 올린다는 겁니다. 정찰 위성 개발과는 전혀 맞지 않는 모습이고요. 뭐 쉽게 말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건데, 이런 점 때문에 북한의 정찰 위성 개발 주장이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정성장 센터장도 지난달 27일 정찰 카메라 시험 당시 북한이 미사일 발사 후 우주에서 찍었다고 공개한 지구 사진은 정찰용으로 보기엔 조악한 수준이었고 이번엔 그나마 공개한 자료가 없었다며 북한이 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하더라도 군사적으로 의미 있는 정찰 능력을 보유하기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통상적인 방식과 다른 정찰 위성 개발 행보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둔 때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만일에 북한이 정말로 협상을 안 한다고 그러면 경고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도발로 들어가 버립니다. 저렇게 살라미식으로 계속해서 도발의 추이를 조절할 필요가 없죠. 동아 패턴을 보면. 근데 지금 계속해서 뭔가 시그널을 미국에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미국이 빨리 움직이라라는 그런 신호고요. 따라서 지금 북한은 미국으로 계속 공을 넘기면서 미국의 반응을 유도하고 있다는 걸 봐야 되고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한이 모라토리엄 연장을 카드로 미국과 협상을 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우크라이나 사태 또한 북한이 도발 수위와 속도를 조절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에 반권위주의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할 경우에는 러시아와 같이 엮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오히려 미국에서 훨씬 더 강경한 대응책이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 매우 높기 때문에 북한도 그런 거를 당연히 고려해서 적절한 시점에 자신들의 도발의 강도를 정할 가능성이 있고요.
박 교수는 이와 함께 북한은 대미 공동전선 차원에서 밀착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이 현재 양회와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을 진행 중인 점도 감안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이 전 세계를 위협한다며 도발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4일 한국 시각 5일 오전에 이뤄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엿새 만에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D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이번 발사는 올해 앞선 다른 발사와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번 발사는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북한의 이웃나라들과 영내 전체에 미치는 위협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추가 도발을 자제하며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올해 들어 기록적인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가는 데 대해 각종 무기 실험을 정상적인 활동으로 인식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샬리나 포터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지난달 8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1월에만 7차례 걸쳐 이루어진 데 대해 북한은 불법 무기 실험들을 정상적으로 만들기 원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는 더 나아가 북한의 이런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도 중장거리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난해 3월 이후 국무부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사거리와 관계없이 규탄이라는 표현을 쓰며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사실을 거듭 상기시켜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월 21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판하며 우리 무기고에도 많은 도구가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이튿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고 지난달 12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 직후에는 북한의 책임을 물릴 방법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미국은 북한의 이번 발사를 규탄하며 북한이 추가적으로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4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오늘 저녁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을 비롯해 다른 역내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발사가 미국 측 인력이나 영토, 동맹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평가하지만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국토안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역내 모든 움직임을 계속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가 괌의 안보를 직접 위협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괌 국토안보 민방위 사무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괌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괌 당국은 5일 사만다 브레넌 국토안보 고문을 인용해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 발사 보도와 관련해 마리아나 제도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이 없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브레넌 고문은 괌 현지와 미 연방 그리고 군사 부문 파트너와 함께 우리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계속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 정보를 갱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괌 국토안보 민방위 사무국은 마리아나 지역 융합센터와 미 연방 군사 파트너들과 함께 최근 북한에서 발사된 미상 발사체 관련 보도를 포함해 역내 주변 사건들을 계속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올해 들어 9번째 무력 시위로 지난 1월 30일에는 미국령 괌 타격이 가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약 4년 만에 발사해 긴장감을 끌어올렸습니다. 평양에서 괌까지의 거리는 3,400여 킬로미터로 최대 사거리 4,500에서 5,000 킬로미터로 수정되는 북한의 IRBM의 사정권에 포함돼 괌 당국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괌 국토안보 민방위 사무국은 지난달 9일 VOE에 북한의 화성 12형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괌에 대한 위협 수위에 변화가 없다면서 괌에 대한 미 국방부의 방어력과 방어준비태세를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지난 15일 미 본토에 있던 전략폭격기 B-52 4대를 태평양 괌 기지에 전개한 사실을 뒤늦게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BOE 뉴스 박동장입니다. 한국의 20대 대통령 선거는 미국의 미한 동맹과 대북 정책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주요 대선 후보의 외교 안보 노선이 판이해 선거 결과가 미한 협력과 공동 현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VOA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 톡 방송에 출연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과 숙임 랜드연구소 연구원을 김영규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님, 한국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워싱턴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번 대선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겠습니까?
It's very important because it'll determine the foreign and security policies of a critically important ally.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에게 매우 중요한 동맹국의 외교와 안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선거 자체는 국내적 문제나 경제적 문제에 따라 좌우되겠지만 이곳 워싱턴의 주된 관심사는 한국의 새 대통령이 안보와 외교 정책, 특히 북한과 중국, 일본에 대해 어떤 길을 택하느냐가 될 것입니다.
숙임 연구원님, 현재 주요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북한에 대한 접근법이 매우 다릅니다. 어떤 차이를 느끼십니까?
So I think that... Either the Lee or the Yoon administration were both looking.
이재명 정부나 윤석열 정부 모두 전통적인 접근법을 고려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면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되돌아오는 것을 본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접근입니다. 북한과의 더 많은 관여를 의미합니다. 이 후보는 또 금강산 관광 재개를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당연히 유엔 규정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제기될 겁니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처럼 한국이 대북 정책의 운전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봤던 것과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반대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다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북한에 대해 또 중국과 미국을 대하는 한국 보수의 입장을 보게 된다는 점에서 전통적 접근이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윤석열 정부와 관계를 구축하는 시도를 하는 게 더 수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클링너 연구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Well, I agree with all those points. It would be either a continuation of Moon Jae-in policy or a return.
저도 그런 모든 점에 동의합니다. 문재인 정부 정책이 지속되거나 전통적인 보수 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이 될 겁니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로부터 종전 선언과 시기상조인 전자권 전환을 계속 강조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또 무역을 통해 변화를 꾀한다는 아이디어를 비롯해 경제나 다른 혜택과 관련한 매우 긴 목록을 옹호하는 것 등에 근거한 유연한 접근법도 보고 있죠. 이런 경제적 혜택은 유엔 결의나 미국 법을 위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중국에는 더 호의적으로 접근할 뿐 아니라 일본과의 긴장은 계속될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윤 후보는 동맹에 더 친화적이고 유엔 결의와 국제법 집행에 더 호의적일 것입니다. 북한과의 외교를 할 의지는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결의를 위반한 북한이 법 준수 방향으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전히 긴장은 있겠지만 일본과는 더 나은 관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양자 관계가 개선될 수도 있고 이것이 미국과의 더 많은 3자 협력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과거 천년의 위협이 아니라 앞으로의 천년의 위협에 초점을 맞추면서 말이죠.
큰일 선임 연구원님, 만약 북한이 선호하는 후보가 당선된다면 도발을 자제할까요?
No. Regardless of who's elected, North Korea will continue to do provocations when it suits their objective.
그렇진 않습니다. 누가 당선되든 북한은 계속 자신들의 목표에 맞춰 도발을 할 것입니다. 도발은 우리가 일종의 포괄적 용어로 사용하는 것인데요. 북한의 전쟁 행위나 테러 행위, 법이나 결의에 대한 위반과 위협, 또 미사일 개발, 한국과 일본, 미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 증강 등입니다. 따라서 도발은 이 모든 것을 망라하는 만족스럽지 못한 용어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북한은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모든 행동들을 계속할 것입니다.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숙임 연구원께서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Whether it's a conservative or progressive administration, it's just going to find a way to justify.
보수 후보든 진보 후보든 북한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취하는 어떤 행동도 김정은이 계속 개발을 하고 도발을 하기 위한 먹잇감이나 정당성으로 이용될 겁니다. 보수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럴 경우 북한의 전형적인 반응은 한국의 적대적인 정책을 비난하는 형국이 될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김정은은 한국의 국방과 무기 개발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과 핵 역량을 더 확장하는데 그것을 활용하겠죠. 만약 진보 정권이 들어선다면 북한은 무기 개발과 도발이라는 계획을 밀고 가는데 한국을 활용할 겁니다. 현수막에는 관여와 화해라는 말이 써 있겠죠. 김정은이 더 강해지고 미국과 한국에 대해 대담해질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주게 될 겁니다.
클릭너 선임 연구원님, 어떤 후보가 미국 정부와 더 수월하게 협력할 것으로 보시나요?
I think it'd be very much easier for the U.S. to cooperate with Mr. Yoon than Mr. Lee. Mr. Yoon.
저는 윤 후보가 이 후보보다는 미국과 훨씬 더 수월하게 협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 후보는 매우 동맹 친화적입니다. 보수 정권은 미국보다도 북한에 대해 더 회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의 진보 정권은 북한보다 미국에 더 회의적인 경향이 있고요. 따라서 윤 후보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유지하는 데 더 집중할 것입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을 매우 신속히 해결했었는데요. 이것은 미국과 한국 사이에 염증을 일으킬 요소를 차단한 것으로 올바른 조치였습니다. 따라서 관계는 좋습니다. 다만 한국의 진보 정권은 보수 정권보다 바이든 행정부와 더 다른 점이 많을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제재 완화를 추진했고 종전 선언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가시적인 진전이 없는 한 제재가 해제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종전 선언에도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고요. 양측의 생각이 많이 다른 건가요? 클릭너 선임 연구원님.
Very much so. It was not only a case of the Moon administration advocating for an end of war declaration.
매우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종전 선언을 옹호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이 완전히 동의하고 그런 방안을 수용하며 합의된 문안을 공개하기 직전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외교관과 고위 당국자들이 마쿠에서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겁니다. 다만 그들은 우리의 중요한 동맹과 이견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한국의 다른 고위 당국자들은 반복적으로 문안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등이 가능한 정중한 방식으로 나서야 한다고 느낀 시점입니다. 이견이 있지만 그걸 부각시키고 싶진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조치를 위한 정확한 순서, 시기, 조건에 관해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지 모른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메시지는 한국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나쁜 방안이고 의미 없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당국자들이 밝힌 것처럼 그것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게 한다는 희망 속에서 추진됐을 뿐입니다.
수김 연구원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I think that was quite apparent. I also think that on sanctions and the end of war declaration, it's
꽤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재와 종전 선언 문제는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해 양국이 어디에 있는지 평가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은 견고한 동맹 관계에서 한쪽이 평소 가는 길과는 다른 길로 갈라져 나갈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교류를 열의와 열정으로 추진할 수 있었는데 그런 일에는 대가가 다릅니다. 동맹뿐 아니라 영내 매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민주주의와 인권 등에 대한 중국의 공격에 대처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복합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저는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 이것이 단순히 한반도뿐 아니라 지역적 영향을 내포한다는 점도 인식하길 바랍니다.
수김 연구원님, 많은 전문가와 활동가들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 더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새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어떻게 다룰까요?
Well, I think it depends on who becomes president. I think under a unit administration, we're probably going to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새 행정부가 들어오면 이 문제를 다시 볼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한국은 단지 북한과 국경을 공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북한 주민 권리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을 기대합니다. 또 이것은 북핵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제거될수록 김정은에게 힘이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설 경우 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낼지 좀 회의적입니다. 한국이 마지못해 그래야 할 상황이 오면 필요에 따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지난 정부에 이어 이번에 진보 정부가 들어설 경우 김정은 정권의 인권 유린과 심각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앞장서서 비판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클릭너 연구원님, 동의하십니까?
Very much so. And unfortunately under progressive governments in South Korea there's been a tendency to overlook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의 진보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간과하거나 외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엔 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는 정권에 의해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자행돼 반인도적 범죄로 간주했는데 말이죠. 우리는 인권을 옹호해야 합니다. 미국적 가치뿐만 아니라 한국의 가치로서도 말입니다. 한국이 3.1운동을 통해 자유와 생명을 희생하면서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한 사람들을 기린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뿐 아니라 중국에서 고통받는 위구르족이나 홍콩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가 크고 억압적인 권위주의적 정부를 상대로 싸우고 있죠. 한국의 3.1운동 정신은 한국에서만 기려야 할 게 아니라 억압을 상대로 싸우는 다른 나라 국민을 볼 때도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클릭너 선임연구원과 수김 연구원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한국의 20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9일 실시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국가의 운영을 책임질 새로운 지도자를 뽑기 위해 현재 정책 토론과 선거운동이 한창인데요. 현재 치열한 선두 경쟁을 펼치는 여야 후보의 캠프에는 북한 출신 청년들도 참여해 유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북 정책 노선에 생각이 많이 달랐지만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는 마음, 또 한국에서 자유롭게 참정권을 누리는 데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VOA가 한국 대선을 앞두고 마련한 기획 보도. 오늘은 7번째 마지막 순서로 김영건 기자가 대선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는 탈북 청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한국 대선에서 치열한 선두 경쟁을 펼치는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유세장. 자신의 정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외치는 양측 청년 유세단엔 북한 출신 청년들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함경북도 경흥군 아우지에서 온 북향민 청년 조경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평양에서 온 김금혁이라고 합니다.
30대 초반의 북한 출신 청년 조경일 씨와 김금혁 씨. 단상에 오른 이들은 마이크를 꽉 붙잡고 유권자들을 향해 자기 진영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거침없이 설명합니다.
제가 옳다고 믿는 정책과 그 방향을 추구하는 정당을 또 그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위기보다는 평화를 말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민주당 정부가 이재명 후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모든 것과 맞바꾼 자유가 너무나 소중하기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합니다. 윤석열 후보와 함께 우리 모두가 무너진 질서를 되찾고 자유민주주의를 되찾고 공정을 되찾고 정의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온 두 청년이 정치에 입문하게 된 동기는 같은 듯 많이 달랐습니다. 배고픔 때문에 세 번의 탈북 시도 끝에 17살 때 한국에 입국한 조경희 씨는 성균관 대학에서 정치 외교학을 공부한 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비서를 거쳐 현재 이재명 후보의 남북 청년기구인 미래 한반도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아오지까지란 책을 펴내기도 한 조 씨는 3일 VOA에 어려운 삶을 겪으면서 사회적 약자에 관심이 많았다며 궁극적으로 가장 어려운 형편인 북한의 변화를 위해 헌신하고 싶어 정계에 입문했다고 말했습니다.
고향을 위한 일에 좀 헌신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새로운 사회를 빨리 변화시키고 빨리 만들고 그게 평화가 됐든 통일이 됐든 그거를 가장 빨리 앞당길 수 있는 일은 결국은 정치인이 정치적인 수단을 통해서 하는 역할에 달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러면은
조 씨는 한국에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진보 정당들이 관심이 더 많아 주저없이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와 달리 김금혁 씨는 평양의 엘리트 집안에서 자란 뒤 김일성 종합대학을 다니다 중국 유학 중 세상에 눈을 뜬 뒤 김 씨 정권에 대한 회의감으로 2012년 한국에 망명했습니다. 이후 고려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공부하고 방송인으로도 활동한 김 씨는 북한의 빠른 변화를 위해선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자유민주가치와 동맹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보수적 생각을 해왔다며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고 말했습니다.
흔히 얘기한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좀 주도권을 잡고 그 남북관계를 이렇게 빌드업 해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또 남북관계를 벗어나서 좀 동북아라든가 혹은 이 전 세계적인 규모에서 우리 외교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선진국에 걸맞는 그런 책임과 역할, 동맹 외교 이런 거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스탠스를 비교 이제 놓고 어디를 선택을 할지 고민을 했을 때 사실 어렵지 않게 떠오르는 게 국민의힘이었고
김 씨는 자신 같은 30대 젊은 대표가 한국의 정치 역사를 새로 써나가는 국민의힘의 매력을 느꼈다며 윤석열 후보는 북한 문제의 근원부터 먼저 바로 잡으면서 교류 협력을 해야 북한 주민들에게도 궁극적으로 유익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 근원은 김정은 체제가 독재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북한이 전혀 민주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북한의 인권 상황이 10년 전에 비해서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 이 세 가지가 해결이 되어야 우리가 어떻게 북한 주민들 삶이 좀 나아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가장 북한이 아파하는 문제들, 북한 인권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터치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윤석열 후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희 씨는 그러나 남북 체제 대결에서 이미 승리한 한국이 자신감을 바탕으로 북한과 적극 교류해 북한 주민들에게 먼저 이익을 주며 평화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며 이재명 후보가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떻게든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이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남북 교류다. 그 교류가 가능 열리면은 뭐 경제 협력이 됐든 보건 협력이 됐든 스포츠 협력이 됐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만들어질 거고요. 교류가 생긴다는 말은 즉슨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미래의 한반도 평화 또는 번영 또 통일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재명 후보라면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다.
조경일 씨는 현 남북관계 교착 상태는 가보지 않은 길을 뚫으면서 겪는 인고의 과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철로 위로 이재명 정부가 지속적인 교류 협력 정책을 펼친다면 북한 주민들에게도 큰 유익을 미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금혁 씨는 결과가 없는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는 건 모두를 위태롭게 하는 무책임 무능한 정책이라는 게 윤 후보의 생각이라며 다른 입장을 계속 보였습니다. 하지만 두 청년은 일당 독재와 주민의 선택권이 없는 북한과 달리 한국에서 자유롭게 참정 활동을 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누구나 정당을 만들 수 있고 결성의 자유가 있고 목소리를 다른 것을 낼 수 있고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큰 장점이다.
한국에서는 말 그대로 선거를 통해서 정치가 바뀌고 또 선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탈북민으로서 혹은 북한의 고향을 둔 사람으로서 이번 선거에 참여하는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경일 씨와 김금혁 씨는 또 북한에 있는 2030 세대 청년들이 반동사상문화개혁법과 청년교양보장법 제정으로 세상과 더욱 단절된 상황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북한 청년들에게 왜 김정은 정권이 이렇게 외부 정보를 철저하게 막는지 의문을 가져봤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후보가 집권하면 북한 주민들이 세상에 대한 의식이 깨이도록 스타링크 같은 적어도 인공위성을 통해 우주에서 무료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방법과 이를 관찰할 정치적 방법 등 혁신적인 방안도 모색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같은 청년이자 정치가로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이 정상국가를 원하고 본인이 정상국가의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갖기를 원한다면 그에 맞는 행동을 하시라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세상은 이렇게 자유롭게 변하고 있는데 북한은 여전히 고립되어 있고 그 속에서 인민들은 삶의 변화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아서 또 지도자에 대한 변화가 보이지 않아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다들 죽어가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정치를 오래하고 오래 집권하고 싶으면 인민들이 느끼는 그 애환을 돌아봐야 된다. 아니면 뭐잖아 정권 유지가 어렵겠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 더 청년들에게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인민들이 조금 더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게끔 북한 사회를 바꿔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좀 전하고요.
조경일 씨와 김금혁 씨는 모두 대선 캠프에서 차별이나 갈등 없이 좋은 경험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정부나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통해 남북한 국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기여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이 또다시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국가에 포함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를 통제하기 위한 북한 당국의 조치로 주민들의 식량 안보 취약성이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나라로 또다시 지정했습니다. FAO는 4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전반적으로 식량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국가로 분류하고 외부의 지원이 필요한 44개국에 포함했습니다. 북한이 외부 식량 지원 필요국으로 지정된 건 FAO가 해당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07년부터 16년째입니다. FAO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내 대다수 인구가 적은 수준의 식량 섭취로 고통받고 있으며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로 경제적 제약이 더 늘면서 필수 농산물과 인도적 물품 수입이 크게 감소했고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식량 안보 취약성은 더욱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 사이 외부 지원이나 수입으로 충당했어야 하는 북한의 식량 부족량이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FAO는 지난해 12월 보고서에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 사이 북한의 식량 부족으로 외국에서 필수적으로 수입했어야 할 곡물량을 106만 3천 톤으로 추산했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부족한 식량을 중국 등으로부터의 수입이나 인도적 지원에 의존해왔지만 신종 코로나를 막기 위한 국경 봉쇄로 사실상 이마저도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FAO가 이번에 지정한 외부 식량 지원 필요국 목록에는 아프리카 나라가 33개로 가장 많았고 아시아 국가 9개,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나라 2개가 포함됐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북한의 아프가니스탄과 방글라데시, 미얀마, 이라크, 시리아, 파키스탄, 예멘이 들어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와중에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한국에서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미사일을 또 발사할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한국 대통령 선거는 한국은 물론 남북관계와 미양관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북한 수뇌부는 한국 대선과 관련해 지난 몇 달간 단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매일같이 한국 대선 관련 보고를 받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이라고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말했습니다.
I'm sure North Korean government and Kim are interested and concerned with the election.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출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접근이 사실상 막을 내렸음을 의미합니다.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미북 관계가 장기 교착 상황에 빠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전쟁 종전 선언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미국과의 집중적인 조율을 통해 지난해 12월 종전선언 문안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전선언은 미북 대화 재개 방안과 함께 북한에 전달된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두세 달간 종전선언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수뇌부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 대통령보다 차기 정부와 이 문제를 논의하려 하고 있다고 한국의 유명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적했습니다.
종전선언이나 무슨 뭐 이런 것을 하기에는 이미 너무 시간이 흘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북한 내 전략적인 셈법은 새 정부하고 다시 딜을 하는 게 자기의 그 바게닝 칩을 더 크게 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전문가들은 한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북한이 조금 다른 대남 접근법을 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새 정부는 기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이어받을 공산이 큽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비교적 이른 시기에 남북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남북관계는 장기간 탐색전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전망했습니다.
It's hard to envision that an inter-Korean dialogue will take place anytime in the near future if there is a conservative candidate is elected.
이에 대해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여당과 야당의 대북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양측 대북 정책은 상당히 수렴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되든 뭐 전술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현안은 있지만 큰 틀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한다, 대안한다, 인도 지원한다 이런 틀이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되든 대북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거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동북아시아 정세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북한, 중국, 러시아와 한국, 일본, 미국 대결 구도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다시 류명환 전 장관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북한의 가치가 러시아나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우선 미국하고 한국하고의 동맹 관계를 약화시키는 데 더 중점을 둘 거 아니겠어요? 북한의 입장을 지원함으로써 미국으로 하여금 더 곤혹스럽게 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보다도 그래서 한국으로서는 좀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가겠죠. 결과적으로는 북중로 한미일 구조로 한반도에서 그런 어떤 대결 구도가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실제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전후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두 차례 구두 친서를 주고받으며 전략적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북중 두 나라와 두 당이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노골적인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을 짓부수자며 대미 공동전선에서 양국의 전략적 협력과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은 지난 2일 열린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국제사회 141개국이 결의안에 찬성한 가운데 북한과 벨라루스, 시리아, 에리트리아 그리고 러시아 5개국만 반대표를 던진 겁니다. 이에 대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일 열린 국무부 브리핑에서 반대표를 던진 벨라루스, 북한, 에리트리아, 시리아 그리고 당연히 러시아까지 이 소수 국가와 관련해 미국의 코미디언인 그루초 마르크스가 말했듯 이 클럽은 내가 회원이 되고 싶은 클럽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For the small number that voted against Belarus, the DPRK, Eritrea, Syria, as well as of course Russia.
한국은 미국과 보조를 맞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8일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북한을 오래 관찰해온 켄고스 국장은 4월이 한반도 정세의 고비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3월에는 미한 연합 군사훈련이 예정돼 있고 4월 15일에는 김일성 주석의 110주년 생일인 태양절이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절을 계기로 열병식에서 대륙 간 탄도미사일 ICBM을 공개하거나 시험 발사할 경우 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So there is a very good chance that in April we will see something out of the North Koreans. And of course you have, you know, Kim Il-sung's birthday coming up. You have some other important...
앞서 북한은 1월부터 중거리 미사일인 화성 12형을 포함해 8차례 미사일 발사를 한 데 이어 핵실험과 대륙 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에 즉 모라토리엄 파기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륙 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을 압박하겠다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지만 ICBM 발사나 핵실험은 사실은 협상 국면의 파기를 의미합니다. 특히 바이든 정부는 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대외 정책을 강경으로 몰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은 북한이 아무리 대미 강경책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여기에 양보할 가능성은 더 희박해지거든요.
중국이 북한의 이 같은 미사일 도발 움직임에 대해 평양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도 주요 변수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미러 갈등으로 인해 한반도 정세는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한반도는 정권 교체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한반도 정세에서 북한 수뇌부가 어떤 선택과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에서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에서 1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흐리겠지만 오후 구름 많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 낮 최고기온 10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0도, 낮 11도, 양덕 아침 영하 3도, 낮 9도, 신의주 아침 영하 1도, 낮 9도, 구성 아침 영하 2도, 낮 10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오전 흐리겠지만 오후 구름 많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 낮 최고 기온 9도, 강계 아침 영하 5도, 낮 10도, 희천 아침 영하 3도, 낮 10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 맑겠지만 오후 구름 많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 영하 0도, 낮 9도, 개성 아침 영하 2도, 낮 10도, 사리원 아침 영하 2도, 낮 11도, 신계 아침 영하 2도, 낮 10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오전 흐리겠지만 오후 구름 많겠습니다. 원산 아침 2도, 낮 12도, 장전 아침 2도, 낮 11도, 평강 아침 영하 4도, 낮 8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 오전 오후 구름 많겠습니다. 함흥 아침 영하 2도, 낮 11도, 장진 아침 영하 12도, 낮 영하 5도, 청진 아침 영하 2도, 낮 7도, 김책 아침 영하 1도, 낮 8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오전 흐리겠고 오후 구름 많겠습니다. 해산 아침 영하 8도, 낮 5도, 김영권 아침 영하 10도, 낮 6도, 삼지연 아침 영하 13도, 낮 영하 1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오전 맑겠지만 오후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고 동해 북부 먼 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구름 많겠지만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 0.5m로 일겠고 먼 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3월 8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최근 열린 미국의 범정부 인신매매 회의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전 세계 2,500만 명, 특히 이 중 3명 가운데 1명이 18세 이하 인신매매 피해자라며 우리는 이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인신매매와 관련해 세계의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예방과 보호 그리고 기소입니다. 또 정부와 기업 그리고 민간단체와 협력해 인신매매 피해자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신매매는 매년 1,500억 달러 규모의 돈이 움직입니다. 자넷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인신매매는 위장회사를 통해 인신매매 자금을 세탁하거나 가상화폐를 이용한다며 이를 추적하는 것이 범인을 체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 6년간 인신매매 자금 흐름 패턴을 추적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재무부는 여러 은행과 협력해 인신매매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계좌를 동결하는 한편 범죄를 찾아냈습니다. 미 재무부는 또 법무부,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인신매매와 관련된 행위를 추적하는 한편 카지노를 통해 자금 세탁을 밝혀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재무부는 교묘하게 감춰진 불법 인신매매 수익과 소유권을 찾아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번 회의를 주재하면서 인신매매가 국제적인 범죄라며 이를 해결하려면 국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국무장관은 인신매매 문제와 관련해 중국, 쿠바, 북한, 러시아 정부에 효과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는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통해 돈을 버는 인신매매 범죄에 강력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 정세.
U.S. President Joe Biden promised Afghanistan's top leaders.
알쏭달쏭한 세상 뉴스.
But the rise of the Delta variant, which first emerged in India,
따라잡기 힘드시라고요? 뷰이가 마련한 뉴스 따라잡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미국과 러시아 그 오랜 갈등의 역사부터
Over the past two decades,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has seen American presidents come and go and come and go.
복잡복잡한 중동 정세까지
The parties to the 2015 Iran nuclear deal have been meeting on and off in Vienna since April.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는 뉴스의 홍수 속 그 배경을 알면 이해 폭이 훨씬 커집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을 통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쏙쏙 전달해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6일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빈니차 공항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상에서 자신이 방금 빈니차 지역에 있는 공항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보고받았다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러시아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은 이 지역에 8개의 미사일이 발사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잔혹한 미사일 공격으로 이곳에 있는 공항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빈니차는 우크라이나 서부의 중심 도시로 이 도시와 가장 가까운 국경은 몰도바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러시아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의 부모 세대가 만들어온 기반시설과 삶을 파괴하고 있다고 러시아의 공격을 비난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민간인들의 대피로 확보를 위한 휴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은 지난 3일 2차 회담에서 마리우폴 등지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임시 통로를 만들고 이들이 피하는 동안 휴전하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지난 5일과 6일 모두 이것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민간인들을 위해 통로를 개방하기로 약속했던 시간에도 러시아군의 폭격이 계속돼서 대피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밝힌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먼저 휴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타스통신은 7일 보도에서 마리우폴 지역에서 성인 12명과 어린이 5명 등 총 17명이 이날 인도주의 대피로를 통해 이 지역을 빠져나갔다고 전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에 폴란드 전투기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6일 미 CBS 방송에 출연해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파견하길 원한다면 미국은 이를 지지할 것인지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폴란드 측과 현재 만약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지원할 경우 그 공백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폴란드 측이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보낼 경우에 이를 메울 수 있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미국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이라고 블링컨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역시 블링컨 장관의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ABC 방송에 출연해 그동안 미국은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나토 동맹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미국은 폴란드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안드레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이날 블링컨 장관의 발언 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올린 글에서 폴란드는 현 상황에 대해 일단 공식적으로는 부인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보내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폴란드 공항 이용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7일 양국 대표단의 3차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러시아 인테리팍스 통신은 이날 보도에서 양국의 3차 회담이 벨라루스에서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이날 회담에서 양측은 정치적 해결 방안과 인도주의 구호 문제 그리고 군사 분쟁 해결 방안 등 세 가지의 안건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양국의 첫 회담은 지난달 28일 열렸고 첫 회담에서는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됐습니다. 2차 회담은 지난 3일에 열렸고 이 회담에서 양측은 민간인들의 대피로 확보와 이를 위한 일시적 휴전 등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대표단의 이번인 데이비드 아라카미 대통령 정당 대표는 지난 5일 미국 폭스뉴스에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모델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아라카미 대표는 현재 나토 회원국들이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는 것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휘발유가 값이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갤런당 4달러를 넘었습니다. 미국 자동차협회 AAA는 6일 발표에서 이날 미국 전국의 일반 등급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009달러로 앞선 주에 3.604달러에서 11%나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된 휘발유 가격은 1년 전인 갤런당 2.760달러에서 무려 45% 급등한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 오태성입니다. 3월 8일 VOA 새벽 방송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